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 좀 읽겠습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옆에 분들이랑 인사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도망가는 야곱인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야곱이 왜 도망가야 되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에 이어서 저희들이 지금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오늘 히브리어 믿고 또 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셨고, 저는 어저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도망가는 야곱. 여러분 가운데 그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꼭 어릴 때도 아니고 국민학교 중학교 때 제가 학교 갔다 돌아올 때 버스에서 내려서, 그때는 전차가 있었어요. 전차에서 내려서 집에 가려면 그 전차 정류장이나 버스 정류장에 지게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게꾼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본 적도 없죠? 그 지게꾼은 지금도 시골에서는 이렇게 농산물이 많지 않을 때그 밭에 있는 거를 집으로 갖고 올때 이렇게 어깨에다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물건을 집어넣고 이렇게 집으로 갖고 오죠. 근데 그 지게꾼들은 이렇게 지게가 이렇게 있으면 그 지게를 세워놓는 또 나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인데 지게를 놓고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세워놓고 거기다 고정시키고 물건을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배달해주고, 그리고 배달해주고 그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타키빈 회사하고 똑같은 일을 옛날엔 그 지게꾼들이 했습니다. 근데 또 물건이 또 많았을 때는 지게꾼 갖고 안 되니까 그 니약가 같은 걸로도 저희 어릴 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지게꾼들은 저녁 무렵에 보면요, 대부분 언제나 이게 술에 취해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하루 벌어서 먹고, 그리고 조금 남으면 또술 한잔 하시고, 그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냥 낙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게꾼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하루 물건을 날라다 주고 돈을 받으면 자기 기본적으로 먹을 거 외에 돈이 남으면 그걸로 언제나 복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권 사는 걸 아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빈중거렸어요. 야, 무슨 팔자에 복권이 당첨되겠냐, 건더라 건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람은 복권을, 또 돈이 안 남았을 때는 못 사고요, 돈이 남으면 복권을 사서 이제 주머니도 뭐다 떨어지고 별 위험하니까 복권을 막 꼬리꼬리 접어가지고 그 지게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탁 집어넣고, 아주 그게 제일 안전한 장소였어요. 그렇게 복권 사기를 이제 수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그 지게꾼의 복권이 1등으로 당첨된 거예요. 팔자가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 너무 기뻐서 평소에 자주 가던 한강다리를 뛰어갔습니다. 제가 본래 어릴 때그 마포에서 자랐는데요, 늘 한강에 걸어 다니기도 했어요. 조금 먼 거리였지만 거기서 빨래도 해오고. 근데 그 사람 너무 기뻐가지고 자주 가던 한강에 막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 다리는 늘 죽고 싶을 때마다 달려갔던 한강다리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죽고 싶어서 달려간 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외치려고 달려간 거예요. 아, 난 이제 부자가 됐다. 이제 더 이상 지게꾼으로 안 해도 된다. 나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한강 다리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짊어지고 있던 그 지게를 확 한강에 던졌습니다. 근데 던지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아, 그 당첨된 복권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요? 우리 도미드산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 한강의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그거 건지러 들어갔다가는 뭐 복권이 문제가 아니라 죽어요. 그런데 순간적인 그 판단의 실수로 인해서 눈앞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을 움켜쥐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눈앞에서 그 축복이 사라진 사람. 그 사람은 그 지게꾼이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늙은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축복을 받아낸 그 과정을 보면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속였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고 있으면 일종의 인간 승리 드라마 같이 막 조마조마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축복을 받아냈어요. 이 야곱은 자기 형 에서보다 몸집도 작고 더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놀라운 집념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 축복을 받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제 집안에서 아주 이제 공식적인 후계자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막 샀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공식적으로 대를 이어서 축복 기도를 받았으니까 이제 공식적인 후계자가 이제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시지만 아브라함 때보다 이삭의 시대 때가 이삭이 더 부자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한테 유산도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면 100배로 뭐 뭘 심을 때마다 100배로 막 축복하셔가지고 이 이삭은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아비멜렉 왕이 이 이삭을 만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레벨이 지금 그냥 뭐 농사짓는 그런 레벨이 아니고 완전히 왕 같은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귀, 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이 야곱은 이제 원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평민 가운데는 이삭보다 더 부자는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아버지의 재산이 유산이 또 탐나서 아주 정말 모략과 실수와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아버지의 기도를,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축복을 움켜쥐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온 건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41절에 보면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축복을 움켜쥐었는 줄 알았는데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이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공포 속에 이제 완전히 파묻혔어요. 근데 이 형 에서는 뭐 재산이고 뭐고 동생 야곱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진짜 사리를 가지고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걸 다 버리고 포기하고 목숨 하나 건지려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기에는 머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몸에는 거짓말이 아주 배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기질, 사기치는 기질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훈련을 계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자기 욕망이나 자기 야망이나 그런 기질로 살지 못해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야망이 더 집요하면 집요할수록 또 강하면 강할수록 더 강하고 심한 연단과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찰스 콜슨이라고 아마 얘기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이 사람은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74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당시 워터게이트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거에 연루돼서 연방 교도소에서 수감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 옆에 있을 때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청한 것이 들통이 나서 그게 발각돼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엘리트였기 때문에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옥 같은 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차지찬 시선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그 감옥에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돼요. 그래서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세상에는 좋은 것은 다 옮겨지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전부 날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감옥에까지 쳐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주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해서 그 감옥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는 자기 머리에 깨와 기질로 살아온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주 뼈가 저리도록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중에 그 감옥 생활을 다 끝나고 바깥에 나와서 처음 본 그 자기가 세계예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감옥이 아니고는 만나지도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 수감자들을 보고 나중에 이 사람이 추록한 다음에 교도소 선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감옥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지금도 평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자기의 간증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간증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천여 개의 방송망으로 그렇게 전달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브레이크 포인트의 그 진행자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크리스찬이 아닌 크리스찬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전과 그리고 더 잘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와서 책을 굉장히 여러 권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여러 권을 썼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현대 기독교의 현대 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또 인정받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은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이 책은 아주 이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1993년도에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템플턴 상을 받았어요. 이 템플턴 상 그러면 우리나라에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 받으셨던 상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요, 뭘 이렇게 움켜쥐면 옆에서 어드바이스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귀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영적인 귀가 닫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움켜질 수 있을 것 같고 조금만 더 있으면 큰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이루었다, 큰 돈을 이제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잡으려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잡아 땡깁니다. 그리고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누구야 하고 봤더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속여서 이제야말로 축복을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다 불어버리셨어요. 근데 야곱이야말로 자기 꾀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야곱은 굉장히 교묘하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 리브가가 철저하게 야곱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머니 리브가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야곱은 꾀를 부리면 부릴수록 머리를 쓰면 쓸수록 더 하나님의 작전에 더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야곱에게 뭘 원하시고 계신지요? 가끔 우리도 야곱처럼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망쳐버릴 것 같아서 막 도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27년 전에 일본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야, 말도 한마디도 못하는데 일본 가면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막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시간을 끌고 뭐 요리조리 피해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일본에 왔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요. 근데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시려고 할 때 제일 방해가 되는 사람이 이 리브가 어머니였습니다. 이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을 낳는데 에서는 좀 남자답고 이 야곱은 좀 여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털이 많고 몸이 크고 그래서 늘 눈만 뜨면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요리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냥한 그 짐승을 갖고 와서 신선하게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 아버지가 그걸 먹고 그 아들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야곱은 사냥하러도 안 가고 늘 엄마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이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그 야곱이 너무 좋아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랑을 퍼부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리브가의 사랑은 눈먼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에서 그렇게 사랑한 거죠. 이제 가끔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에게 조그만 아기들을 있는 엄마들을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에도 들어가 보면은 뭐 자기 아들이 자기 취미고 뭐 자기 아들이랑 있는 게 제일 좋고 막 젊은 엄마들은 막 그 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이제 저같이 아들을 다 키워서 결혼을 다 시킨 저같이 늙은 엄마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저 젊은 엄마 큰일 났네. 이제 아들이 다 자라면 다 떠나고 어떤 여자한테 갈 텐데 어떤 여자 좋은 일 시키는 일인데 이제 언젠가 포기해야 될 때가 가나라지 꼭 오는데 야, 걱정되네.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곱을 사랑했던 그 어머니 리브가도 진짜 큰아들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했어요. 엄마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42절, 오늘 본문의 42절부터 4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며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오빠의 이름이 라반입니다. 그러니까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여기서 몇 날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며칠만 가 있으라 그 소리예요.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어머니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피신시킵니다. 근데 리브가 이 어머니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외삼촌 집으로 보낼 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냥 며칠 동안만 가서 있으면 에서가 화가 풀리면 데려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리브가 엄마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들로 눈물로 아들을 작별해 보냈지만 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엄마는 뭐 벌써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보고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몇 날 동안만 가 있어 그랬는데 그게 20년이 걸립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야곱은 어머니와 분리될 필요가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붙어 있어갖고는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잖아요. 누군가 뒤에서 이렇게 거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려 하지 않고 언제나 그 사람 뒤에서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가 될 만한 것은 걷어가세요. 자기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서게 하십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 나중에도 이렇게 보면요, 야곱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얻은 것들을 보면 본래 하나님이 다 야곱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사기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종살이하면서 받은 서름과 고생은 말라도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나중에 보면은 이 야곱이 사기꾼이면요, 이 외삼촌 라반은 아주 대사기꾼이에요. 뭐라 그럴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외삼촌 이 라반은 아주 진짜 머리를 쓰고 머리를 써서 아주 마지막까지 야곱을 이용해 먹습니다. 근데요, 이 야곱을 보고 외삼촌을 보면서 생각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때 보면 사실 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믿는 거는 자기 학벌이고 자기 능력이고 그리고 어떤 자기 재산을 믿을 때가 많아요. 우리 겉으로는 다 신앙이 있어 보여도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면 다 야곱과 같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왜 정직하지 못합니까? 자기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면서 하고 싶어 하니까 그게 거짓말이고 그게 사기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런 기질이 없어질 때까지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고 계속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정말 눈에서 피눈물이 날 정도로 고생을 했습니다. 잠 한번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46절에서 보면요, 이제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에게 하는 말이 나와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야곱을 도망시켜야 되는데 자기 남편의 지금 허락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내용을 잘 몰라요. 그렇게 자기 아들이 속인 것도 모르고 자기 부인이랑 아들이랑 합작해서 속인 거 지금 이삭은 모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진짜 도망가는 그 이유는 큰아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도망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면 이삭이 믿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브가가 자기 남편에게 여기 있다가는 에서같이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와 결혼할 수뿐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의 삶의 기쁨이 없어지니까 이제 자기 부인을 가나안 땅의 여자를 얻지 않기 위해서 자기 그 고향에서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보낸다고 그렇게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절반은 진짜예요. 그죠? 절반은 진짜지만 절반은 사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다 말해놓고 거기다가 가운데다가 거짓말을 끼면은 전체가 다 거짓말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 46절의 이 말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서 마지막 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거짓말이었습니다. 가끔 우리도 얘기할 때 저도 그러고 가끔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전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불리한 사실은 빼버리고 나한테 유리한 사실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이걸 따져보면 이것도 정직하지 못하죠.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기꾼 야곱을 정직한 야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서를 뛰어난 훈련 조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외삼촌 라반이에요. 에서는 야곱을 집에서 쫓아내는 데 성공했고, 그리고 또 사실 에서가 아니면 누가 감히 야곱을 집에서 쫓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에서가 집에 버티고 있는 한 야곱은 집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아마도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힘들 때마다 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집에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 형이 있어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훈련의 때가 차지 못해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형의 그런 무서운 분노를 생각하면서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낸 것이 이게 복이 아니라 내 무덤을 내가 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요, 사실 야곱뿐이 아니고 제 자신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에서 같은 조교들을 제 주변에 참 많이 있게 하셨습니다. 어떤 땐 남편이 그 조교 노릇을 할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땐내 자식이, 또 어떤 땐 시집식구가, 어떤 땐 그렇게 믿었던 교인이 훌륭한 훈련 조교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다 영적인 에서입니다. 이 영적인 에서가 없었다면 전 지금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 영적인 에서는 날 위해 월급도 받지 않고 지금도 늘 수고해주는 하나님의 조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강한 기질이라든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려는 나 자신이 사실은 야곱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어쩌다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저한테 설교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변에 둔그 영적인 에서들을 제가 어떻게 쓰는지 영적인 에서들을 내 주변에서 없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지만 그 영적인 에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에게 설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제 자신에게 이 설교를 들려주시길 더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또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그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이 조교들에게는 아무런 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그리고 외삼촌 라반을 그냥 자기 기질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은 처음에는 아주 야곱에게 잘해주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아주 천재적인 머리로 야곱을 끝까지 이용해 먹었습니다. 근데 오빠인 라반도 머리가 좋고 이 동생인 리브가도 이 엄마인 리브가도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라반의 역할은 야곱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자기 외삼촌한테 당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지난날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또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만일 에서가 없었다면 또 라반이 없었다면 믿음의 조상 야곱은 절대로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들은 야곱의 몸속에 남아있는 사기치는 기질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끝까지 자기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다른 사람과 정직한 관계에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은 과대평가하고 불리한 것은 전부 감추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을 몰아가는 것은 야곱의 기질이고 그것은 사기꾼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수십 년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간이 짧아지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세상은 온통 속고 또 속이고 또 속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복에 속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과 참 사귐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식사를 위해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와 같은 불경건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